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카프카 전집 6.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임지연 읽음. 1911년 3월 26일 베를린에서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의 신지학 강연들. 수사학적인 효과, 이를테면 반대편의 반박을 기분 좋게 대하면서 면담하는 것. 청중은 이렇게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부연해서 설명하고 이 반박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한다. 청중은 근심에 빠져 마치 이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런 반박들에 완전히 침잠하고 있다. 이제 청중은 반박이란 것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방어하는 능력의 가벼운 묘사를 만족 그 이상이라고 여긴다. 그 밖에도 이런 수사학적인 효과는 겸손한 정서라는 규정에 상응한다. 들어올린 손바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결론은 빠뜨린다. 일반적으로 구두로 표현되는 문장은 대문자로 쓴 첫 철자로 강연자에게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될 수 있는 한 청중 쪽 바깥으로 휘고 결론에 이르면 강연자에게 돌아온다. 하지만 점이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문장은 단숨에 직접 청중에게 불어닥친다. 이른 시간에 로스와 크라우스의 강연. 서유럽의 유대인 서사 문학에서는 이 이야기들 중에서나 혹은 이 이야기들에 대한 글에서나 유대인 문제의 해결까지도 곧장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이제 거의 익숙하다. 이 이야기들이 단지 유대인의 한두 그룹만 포함하려고 해도 그렇다. 지금 유대인 여성들에서는 그런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추측해본 적조차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그 인물들이 이야기 속에서 사건들이 급회전하는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인물들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긴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 대한 차분한 정보들을 얻을 어떤 기회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중심에서 떨어져 있다. 단정하자면 우리들은 이 점에서 이야기의 결함을 본다. 그리고 그런 비난에 대해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정당하다고 느낀다. 이를테면 오늘날 시온주의가 존재한 이래로 유대인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분명히 정돈되었고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에 알맞은 해결 가능성을 발견하려면 마침내 몇 걸음만 내딛었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런 결함은 다른 데서도 나온다. 그 유대인 여성들한테는 명망있고 이들과 대립되는 인간들인 비유대인 관객이 없다. 그런데 이 비유대인 관객은 다른 이야기에서는 유대적인 것을 유인해서 자신들에게 퍼지도록 또 경탄, 의심, 질투, 경악 그리고 마침내 자신감을 얻도록 한다. 이 유대적인 것은 하여간 그들에 대해 비로소 자신의 전체 길이를 제대로 세워볼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유대인 대중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이 경우에만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한 방향에서는 적어도 이것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탈리아의 보도에서도 발걸음 앞에 있는 도마뱀의 움찔거림을 굉장히 기뻐하고 계속 몸을 구부리고 싶어한다. 하지만 다른 때라면 오이를 절이고 나는 넓은 병에 백여 마리가 서로 뒤엉켜 기어다니는 것을 장사꾼한테서 보고는 적응이 안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른다. 두 가지 결함들은 세 번째 결함에서 합쳐진다. 유대인 여성들은 가장 앞에 나오는 그 청년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 청년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독점하고 방사선의 아름다운 방향에서 유대인 원의 경계선까지 끌고 간다. 이 이야기가 이 젊은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보는 것 말고도 결함 하나가 더 있다는 예감을 하게 된다. 오늘 자네의 생일이군. 하지만 자네에게 평범한 책 한 권조차 보내지 않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허상에 불과할 테니까. 사실 자네에게 책 한 권 선물할 형편조차 안 되네. 다만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 한순간을 이 카드만으로도 자네 곁에 있을 것처럼 내가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나를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탄식으로 시작하네. 서유럽의 유대인 서사 문학에서는 이 이야기들 중에서나 혹은 이 이야기들에 대한 글 어디에서나 유대인 문제의 해결까지도 곧장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익숙하다. 이 이야기들이 단지 유대인의 한두 그룹만 포함하려고 해도 그렇다. 하지만 유대인 여성들에서는 그런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정말 추측해 본 적조차 한 번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그 인물들이 이야기 속에서 사건들이 급회전하는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인물들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긴 있지만 그들의 노력에 대한 차분한 정보를 얻을 어떤 기회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중심에서 떨어져 있다. 단정하자면 우리들은 이 점에서 이야기의 결함을 본다. 그리고 이런 비난에 대해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정당하다고 느낀다. 이를테면 오늘날 시온주의가 존재한 이래로 유대인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분명하고 또 정돈되었고,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에 알맞은 해결 가능성을 발견하려면 마침내 몇 걸음만 내딛었어야만 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결함은 예전의 결함에서 나온다. 이 유대인 여성들한테는 결여되어 있는데 해마다 짧은 휴가를 여름이나 가을에 함께 여행하는 데 보내는 것은 벌써부터 로베르트, 사무엘, 막스, 그리고 프란츠 네 명의 친구들의 습관이 되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한 주간 중 어느 날 저녁에 네 명 모두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적당히 맥주를 마시며 우정을 쌓았다. 이들은 대개 사무엘 집에 모였는데 가장 유복했던 사무엘이 좀 더 큰 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밤중이 되는데 헤어질 때가 되어도 결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로베르트는 협회의 비서였고 사무엘은 상업 관련 사무실의 직원이었고 막스는 국가 공무원이었고 프란츠는 은행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다. 일주일간 자신의 직장에서 경험한 거의 모든 것들은 다른 세 명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다 급히 이야기하였으므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직업 간의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자기 직업을 반복해서 묘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묘사는 다른 사람한테서는 철저하다고 할 수 없게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좋은 우정관계인지라 그런 설명은 반복해서 요구되어졌다. 이와 반대로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드물었다. 왜냐하면 비록 사무엘이 자신의 취향을 여자들에게서 발견했을지라도 자기 욕구대로 담소를 조정하게 요구하는 것은 조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 맥주를 갖다주는 나이 좀 먹은 처녀가 자주 일종의 경고로 보였다. 귀갓길에 막스는 이 영원한 웃음은 원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날 저녁 정말 많이 웃어댔다. 웃음으로 누구나가 바로 충분히 책임져야만 했을 진지한 문제들 전부를 잊기 때문에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웃고 있는 동안 심각함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심각함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들 모임에서 더 큰 요구를 들어줄 수 있으리라는 것은 명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야말로 웃었으면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성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견해는 로베르트를 겨냥한 것으로, 그는 오래된 자기가 젊게 만든 예술협회에서 일을 많이 했다. 동시에 친구들과 즐겼던 가장 웃기는 일들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친구들은 벌써 자기 자리를 떠나 그에게로 모였고 아니면 책상에 걸터앉았다. 특히 막스와 프란츠는 사무엘이 유리잔을 모두 옆 테이블로 옮기도록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웃어댔다. 이야기로 피곤해지면 막스는 갑자기 새로운 힘으로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했다. 그러는 동안 로베르트와 사무엘은 그의 옆쪽 의자에 앉았다. 이와 달리 음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프란츠는 혼자 테이블에서 사무엘이 수집한 그림엽서 모음집을 들춰보거나 혹은 신문을 읽었다. 저녁 때 좀 더 따뜻해지고 그래서 창문을 벌써 열어둘 수 있을 때가 되면 네 명 모두가 창가로 가서 뒷짐을 지고서는 골목길을 내려다보았다. 교통이 물론 뜸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기네들끼리 담소하는데 마음가짐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단지 이런저런 때에 목을 축이려고 누군가가 테이블로 돌아가거나 혹은 아래쪽 그들의 와인바 앞에 앉아있던 처녀 두 명의 곱슬머리를 가리키거나 혹은 그들을 쉽게 깜짝 놀라게 했던 달을 가리켰다. 혹은 막스가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을 쫙 핀 손가락으로 다른 친구들 어깨 넘어 허공에 묘사하기도 했다. 마침내 선선하니 문을 닫아야만 할 거라고 프란츠가 말할 때까지 그랬다. 여름에는 때때로 공원에서 만났다. 가장자리가 완전히 더 어두운 테이블이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마셔댔고 머리들을 맞대고 얘기하느라 멀리 들리는 관악대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팔짱을 끼고 발걸음을 맞추며 그들은 공원 터를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가장자리의 두 명은 지팡이를 돌렸거나 혹은 덤불을 내리쳤다. 로베르트는 그들이 노래하도록 강요했다. 사람들은 그를 제대로 묘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단지 근사치에 가까울 뿐이고 일개에서 수정되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네 명을 위해 혼자서 멋지게 노래를 불렀다. 특히 가운데에서 두 번째 사람은 확실하게 대접받는다고 느꼈다. 이런 저녁에 프란츠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양옆에 있는 친구를 바짝 안았다.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왜 일주일에 하루만 만나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라고.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만나는 것이야말로 정말 쉬운 일일 거야. 왜 두 번이 더 좋지 않을까? 모두가 그것에 찬성했고 프란츠의 나직한 말을 바깥쪽에서 불분명하게만 이해했던 네 번째 친구까지도 찬성했다. 그런 만족감은 이런저런 때에 누군가 할 수 있을 작은 수고로 틀림없이 의미가 있었다. 프란츠에게는 마치 부탁도 없었는데 네 명 모두를 위해 자신이 이야기한 벌로 공허한 목소리를 얻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언젠가 실제로 올 수 없을 거라면 그야말로 바로 그 친구의 손실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선 위로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세 사람이 서로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가? 그리고 꼭 그래야만 한다면 둘도 충분하다. 물론이지, 물론이다. 라고 모두가 말했다.